요한계시록 36번 메시지 사내 아이와 여자의 남은 씨. 이미 보았듯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는 개인적인 여자가 아니라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여자는 국소적이고 개별적이었습니다. 씨이신 그리스도 역시 개별적이었으며 그 뱀은 작은 뱀이었습니다. 여자와 씨와 뱀, 셋 모두 개별적이었고 소규모였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우주적이며 단체적인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12별로 대표되는 족장들, 달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해로 대표되는 교회, 곧 신약에 믿는 이들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뱀이 한 마리 용이 되었습니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는 반면에 용은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지금 사탄은 땅 위에서 움직일 뿐 아니라 공중에서도 대단히 활동적입니다. 이 장에 있는 씨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단체적인 개체이자 단체적인 그리스도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그분의 모든 이기는 믿는 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되는 세 가지 항목들은 계시록 12장에서 고도로 발전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메시지에서는 사내 아이와 여자의 남은 씨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내 아이, 여자 속에 있는 보다 강한 부분. 2절은 그 여자가 아이를 배웠다고 말하고 5절은 그녀가 아들 곧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이는 사내 아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보다 강한 부분을 상징합니다. 2절에서 이 아이는 여자 안에 있었지만 말씀은 그를 아기라고 부르지 않고 사내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여기서 사내 아이가 아기를 가리키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보다 그것은 여자 속에 있는 보다 강한 부분을 지칭합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체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모든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소수의 보다 강한 자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땅으로 이끌어오는 하나의 집합적인 단위로 간주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 모든 이들이 강한 자가 아니었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족장들 시대에도 해당됩니다. 당신은 노아 시대에 노아 외에도 하나님께 속했던 다른 이들이 있었다고 믿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강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께 속했던 자들이 수십만 명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오직 소수만이 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중 대다수는 참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초기에도 수천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참으로 강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수백,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대다수가 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강하게 되기를 격려합니다. 우리는 여자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사내 아이의 일부분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보다 약한 자를 상징하고 남자는 보다 강한 자를 상징합니다. 보다 강한 부분인 사내 아이는 보다 약한 부분인 여자 속에 있습니다. 비록 그 여자가 광채가나고 우주적이긴 하지만 전체가 강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그녀 속에 있는 일부분만이 강합니다. 이는 지방교회들, 심지어 여기 아나하임에도 해당됩니다. 아나하임에 있는 이들이 모두 강한 자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믿기로는 아나하임에 있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당신의 지망은 어떠합니까? 어느 곳에나 강한 자들은 소수이며 약한 자들은 많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양이 없다면 결코 질을 가질 수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질은 양으로부터 나옵니다. 가령 하나님께 10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합시다. 만일 이 숫자에서 1%가 강한 자들이라면 1000명의 강한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양을 갖고 그 다음에 질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지혜로우십니다. 먼저 그분은 양을 얻으십니다. 그분은 많이 부르시지만 소수만을 선발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비록 우리가 모두 주의 회복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회복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회복 안에 있는 이들이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보다 큰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당신이 이기는 자가 되느냐의 여부는 당신에게 달린 것입니다. 즉,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했느냐가 당신이 주의 회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강한 자가 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여자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산의 아이의 일부라고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풍성케 되고 강건케 되고 견고케 됨으로써 여자에서 그녀의 더 강한 부분으로 자랄 수 있게 되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강해졌다 하더라도 성급하게 자신을 여자로부터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유산될 것입니다. 너무 강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너무 강하면 너무 일찍 여자 밖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해산할 때가 오기까지 사내아이의 일부로서 여자 안에 남아 있으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사내아이가 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사내아이의 일부가 되고자 한다면 당신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자라서 더욱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당신은 더 기도하고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명 안에서 더 성장하고 소극적인 것들을 더 처리받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은 한담을 해도 당신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다른 이들이 기도하면 당신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여자와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이들과 어느 정도 달라야 합니다. 여자는 너무 일반적입니다. 산의 아이의 부분인 사람들은 다소 특별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많은 사랑스러운 이들이 무관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식욕이 별로 없고 그리 많이 먹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산의 아이에 있고 싶다면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반드시 좋은 식욕을 가져야 하며 또한 순간순간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으로 주님을 대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하다면 당신은 주의 회복 안에서 보다 강한 부분, 곧 여자 속에 있는 보다 강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산의 아이 안에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당신이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경륜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밤낮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경륜에 온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드리기 전에는 더 이상 계속 나아갈 수 없다면 당신은 산의 아이의 일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주님의 경륜뿐 아니라 오늘날 그분의 회복도 무관심한 이들이 아닌 보다 강한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수만 명이 있을지라도 모두가 강한 자들은 아닙니다. 강한 자들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회복은 오늘날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주의 회복 안에 있는 이들 전부가 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 주님의 회복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주의 회복에 대해 진심이고 또한 그것을 사랑하긴 하지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한 분들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합니다. 그들은 절대적이며 이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그것을 위해 절대적일 것이다. 나는 중립적인 것은 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미지근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입에서 토에 내쳐지게 알맞을 뿐입니다. 먼저 주님의 경륜은 여자로 대표되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륜은 단지 그 여자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는 없습니다. 강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항상 원칙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이고도 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길을 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택해야 합니다. 만일 그것을 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자의 일부분일 뿐 아니라 또한 그 여자 속에 있는 사내 아이의 부분이어야 합니다. 주의 회복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서 강한 부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시험과 시련이 닥친다 해도 우리는 그에 대항하여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워치만리 형제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20년 이상이나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그 장관 시련 중에 그는 날마다 실패하게 하려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이나 그가 변함없이 서 있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진실로 보다 강한 부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을 변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가련한 자여 없어져라. 나는 네게 관심도 없고 또 너를 주의하지도 않겠다. 나는 주님과 그분의 간증과 회복만을 주의한다. 우리는 모두 절대적이고 강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절대적이며 강하다면 당신의 식욕은 증가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역 봉사실에서 매주 나오는 세 개의 메시지가 소화하기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한 주에 30 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에 겨우 세 메시지를 소화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가. 하루에 6페이지만 읽으면 된다. 그러나 당신에게 식욕이 없다면 소량의 사탕이라도 당신에게는 벅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먹느냐는 우리의 배고픔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식욕이 왕성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온 성경을 삼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주당 세 메시지 정도는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루에 세 메시지도 지나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한담할 시간은 있으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를 몇 페이지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은 사내 아이 안에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배고플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아이가 식욕이 좋지 않으면 그가 자라지 않고 튼튼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강하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굶주린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사내 아이의 일부분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얼마나 배고프고 목마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진실로 목마르다면 당신은 한담과 무의미한 하찮은 말을 미워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훈련받고 강건케 되고 영양 공급받고 건축되기 위해서 여기에 있다. 한담을 할 마음도 시간도 없다. 나는 한가한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 만일 당신이 이러하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사내 아이의 일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른 어느 것도 위하지 않으며 주의 회복을 위해 있습니다. 주의 회복이 오늘날 그분의 경륜의 실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경륜은 오직 사내 아이에 의해서만 수행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계시록 12장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여자가 누구이며 그녀의 남은 씨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생각대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자는 그녀의 모든 씨로 구성됩니다. 만일 그녀가 1,000명의 자녀를 가졌다면 이들 1,000명을 함께 놓을 때 그 여자와 같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그녀의 모든 자녀들과 분리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 곧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들이며 그 자녀들은 그 여자입니다. 원장은 꼭 장래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여자의 자손이었습니다. 여자의 자손으로서 그는 여자의 부분이었으며 뱀의 부분이었던 그의 형 가인에 의해 핍박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손상시켰던 그 뱀이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 안으로 몰래 기어들어와서 그를 뱀의 부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동생을 살해한 것은 가인이 아니었으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아벨을 살해한 것은 사탄, 곧 뱀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아벨에 의해 대표되는 여자와 가인에 의해 대표되는 뱀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을 계속해서 볼 때 우리는 엘리야와 예레미야는 여자의 부분이었고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뱀의 부분이었음을 봅니다. 주 예수님은 확실히 여자의 씨이셨습니다. 그분 앞에 뱀의 씨, 곧 독사의 새끼들인 바리새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반대했던 모든 자들은 뱀의 부분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다소의 사울이었을 때 그는 뱀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사울은 여자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단의 회당 역시 용의 부분입니다. 신약시대 그 뱀은 큰 용이 되었습니다. 모든 유대인 회당들은 그 여자를 핍박하는 데 있어서 뱀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자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중 어떤 이들은 산의 아이입니다. 바로 우리 앞에 용이 있습니다. 심지어 말하고 있는 중에도 나는 내 앞에 있는 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강한 분을 가졌으므로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용은 물을 토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물들을 삼켜버리기 위해 땅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산의 아이의 일부분의 첫 번째 사람은 아벨이었습니다. 모든 순교자들 역시 산의 아이의 일부분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모든 죽은 이기는 성도들은 산의 아이에 포함됩니다. 그 여자가 잉태한 기간은 9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략 6000년쯤 됩니다. 그것은 아벨의 죽음부터 사탄의 대환란 동안 땅 위에 남아있는 믿는 이들을 핍박하려고 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인 대환란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경계하기를 거절할 그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15장에서 언급된 후기에 이기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벨의 때부터 계시록 15장까지는 약 6000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산의 아이를 뵌 그 여자의 잉태 기간입니다. 산의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 여자 앞에 용이 된 뱀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이 교활한 자는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손상시키려고 계속 싸워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성취하려고 온갖 수단, 유대교와 천주교를 포함해서 사용했습니다. 폭스는 그의 순교사에서 로마 천주교가 로마 제국보다 더 많은 성도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스페인에 간다면 거기서 당신은 이 나라에서와 같은 언론의 자유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발언을 하면 당신은 아마 종교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수호하기 위해 당신을 핍박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큰 용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핍박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왜 우리가 그토록 많은 반대를 당하는지 또한 왜 우리는 좋은 명성을 얻지 못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간증을 위해 서 있는 한 거기에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졸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그는 주의 간증을 반대하고 손상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회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 여자가 여기에 있으며 그녀 속에는 산의 아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이 단지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바울은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핍박한다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이들은 용과 하나이고 영적인 이들은 사내 아이를 뵌 여자 안에 있습니다. 이 시대의 이 땅 위에 여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 속에는 보다 강한 부분인 사내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반대와 싸움을 겪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반대는 우리가 그 여자라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만일 우리가 속에 강한 사내 아이를 뵌 그 여자가 아니라면 반대가 있을 리 없습니다. 이 반대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속에 사내 아이를 뵌 여자라는 표시입니다. 모든 세대에 걸쳐 부활한 이기는 자들, 사내 아이는 부활한 이기는 자들로 구성됩니다. 사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목양할 것이라면 사내 아이가 2장 26절과 27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기는 자들로 구성됨을 가리킵니다. 이들 이기는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나으니 5절은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으니는 사도행전 13장 33에서 34절에서처럼 부활을 상징합니다. 사내 아이는 죽고 부활한 이기는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이것은 11절에 죽기까지라는 말로 입증됩니다. 주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출생하심으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출생이었습니다. 시편 2편 7절을 인용한 사도행전 13장 33절과 34절은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분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지만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진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태어나셨습니다. 죽은 모든 이기는 자들은 사내 아이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부활에 의해서 그 사내 아이는 완전히 출현될 것입니다. 아벨, 사도들, 수많은 순교자들, 죽은 이기는 자들이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은 모든 이기는 성도들의 부활이 사내 아이의 출산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내 아이는 이 부활의 때 이전에 죽은 모든 이기는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날 이기는 자이고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면 당신은 사내 아이의 일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14장에 언급된 첫 열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이기는 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당신은 부활하여 사내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내 아이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에 부활하게 될 죽은 모든 이기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이 부활은 그들이 사내 아이로서 출산되는 것입니다. 형제들로 구성된 5절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 의해 반대당하고 참소받은 10절의 형제들로 구성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의 증거하는 말로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치 않음으로써 그를 이겼습니다. 죽기까지 11절에서는 분명히 순교를 가리킵니다. 사내 아이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형제들이 주의 간증을 위해 순교당했습니다. 이것은 그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부활한 죽은 이기는 성도들일 것임을 입증합니다. 마귀, 사탄을 이김. 우리가 보았듯이 용과 여자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전쟁에 참가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사내 아이에 의해 치러집니다. 오늘날 용과 주의 회복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강한 자들에 의해 곧 사내 아이에 의해 치러지고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사탄과 싸우며 결국 그를 이깁니다. 그들은 세 가지 것들, 즉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의 증거의 말로서 죽기까지 혼생명을 사랑치 않음으로써 사탄을 이깁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인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스려 말하는 마귀의 모든 참소들에 대하여 답해주며 우리로 그에 대해 승리하게 합니다. 마귀의 참소를 감지할 때마다 우리는 이 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탄을 대항하여 전쟁을 치른다면 참소자가 당신을 계속 정죄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반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관심할 때는 아무런 참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사탄을 대항하여 전쟁을 시작할 때면 참소들이 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보아라. 너는 그리 좋지 않다. 너는 내 아내나 형제들에게 바르지 못하다. 이 참소들 중 어떤 것들은 정확한 것이지만 다른 것들은 참소자에 의해 조작된 거짓말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우리는 덮는 피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비단 구속하는 피뿐 아니라 효력 있고 이기는 피도 갖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잘못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하지만 원수의 참소는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깨어서 여자의 보다 강한 부분으로서 용을 대항하여 서 있을 때마다 즉시 용은 양심 안에서 당신을 참소할 것입니다. 이런 참소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은 주여 당신의 효력 있는 피로 제 양심과 생각과 인식을 덮으소서. 당신의 피는 원수를 격퇴시킵니다. 당신은 자신의 양심을 덮는 피 아래서 강하게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은 어린 양의 피로 참소자를 이겼습니다.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주님께 돌이킬 때면 참소들이 즉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참소들이 원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비춤을 받은 양심의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탄, 곧 뱀은 교활한 자입니다. 그는 항상 교활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며 자기가 아닌 어떤 것으로 가장합니다. 흔히 사탄은 우리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관심할 때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주님께 돌이키면 우리 양심이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말해주려고 계속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니라 사탄이었습니다. 그것이 사탄인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빛 아래서 당신의 양심이 진정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일단 당신이 죄를 자백하고 피를 적용할 때 그 정죄는 그칠 것이고 당신은 참 평화를 갖게 됩니다. 만일 당신의 체험이 이러하다면 그 정죄는 당신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비춤을 받은 당신의 양심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피를 적용한 후에도 이른바 정죄가 떠나기를 주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양심에서 나온 정죄가 아니라 마귀의 참소입니다.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참소는 참소자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피를 적용한 후에도 멈추지 않는 어떤 뚜렷한 정죄도 마귀로 인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멈춰라. 나는 더 이상 자백하지 않겠다. 이것은 내가 아니라 너다. 마귀야, 이것은 하나님의 빛비춤이 아니라 너의 참소일 따름이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내가 어린 양의 피 아래 있고 그 피가 나의 온전함이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너는 내가 피 아래 있음을 모르느냐. 나는 너를 이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나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나의 구속자의 피로 인한 것이다. 그 피가 얼마나 많은 것을 뜻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마귀 또한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역의 초기에 우리는 귀신들을 쫓아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는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복음 전파를 했고 종종 귀신에게 사로잡힌 병자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으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예리한 참소들이 우리를 대항하여 오곤 했습니다. 마귀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쫓아내려고 기도하겠다고 어젯밤에 아내에게 화를 냈다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그런데도 지금 너는 나를 쫓아내길 원하느냐. 그 즉시 우리의 기도하는 양심은 약해졌고 우리의 기도하는 입은 다물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다. 어젯밤에 나는 아내에게 화를 냈다. 그러나 귀신아, 내가 지금 그 피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당신이 피를 언급할 때 귀신들은 격퇴당합니다. 귀신들은 피의 권능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여러 차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귀신에 사로잡힌 여자들이 가위를 집어들고 우리를 찌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피 아래 있다. 귀신들아, 너희는 반드시 너희 왕이요 지도자인 사탄 마귀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으며 너희와 그는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이렇게 말할 적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그 사람은 누그러지게 될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권능과 권위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 못하나 온전한 피 아래 있음을 마귀에게 말하므로 항상 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귀신을 잠잠케 하는 것은 당신의 온전함이 아니오 피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완전한 온전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온전함에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을 의뢰하지 말며 당신의 온전함으로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나는 말씀을 찾아갈 때 나의 온전함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피에 의해 사역하려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피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피를 보아야 하며 또 우리가 그 보호 아래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피는 효능 있는 피요 많은 것을 말하고 암시합니다. 피가 얼마나 많은 것을 뜻하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며 또한 마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가 의미하는 바 전부를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을 적용하는 한 우리는 그것이 의미하는 전부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증거의 말로서 그들은 또한 그들의 증거의 말로서 원수를 이겼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주님께 심판받았다고 증거하는 그들의 말입니다. 마귀의 참소를 느낄 적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그를 처리하셨는가를 입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소리내어 그에 대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귀신들에게도 증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들아, 너희는 너희의 왕 사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패배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너희는 여기서 나를 괴롭히면 안 된다. 귀신들에게 증거하는 것과 아울러 당신은 사탄에게 이렇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탄아, 너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모르느냐? 너는 이미 심판받았고 너의 종착지는 불못이다. 이것이 당신의 입으로 말하는 간증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만 생각 속에만 두지 말고 반드시 사탄에게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방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사탄이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마귀들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말씀을 전파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파는 그들의 회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의 증거를 통해 하늘에 속한 살충제를 뿌림으로써 모든 해충들이 죽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귀신도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거기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강할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해충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써 내가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강건함은 내 자신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의 어떠함에 있습니다. 내가 살충제가 아닙니다. 귀신들은 나 자신의 어떠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의 어떠함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피를 적용해야 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에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땅다람쥐 때문에 괴로움을 당합니다. 어떤 형제들은 땅다람쥐 구멍에 살충제를 넣기도 하는데 그러면 골칫거린 땅다람쥐들이 모두 멸절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살충제는 예수님의 피이며 우리의 증거의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몇 분 동안 사탄에게 이렇게 말들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나는 몇 년간 너에게 속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주님이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구속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사탄아, 너는 이것을 모르느냐? 당신은 그에게 이처럼 말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탄에게 말씀을 전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 이렇게 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힘있게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당신이 전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사탄입니다. 이렇게 원수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곧 우리의 증거의 말입니다. 우리의 증거는 우리가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들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피를 가졌습니다. 이것을 사탄에게 말하십시오. 이에 관해서 그에게 말한 다음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너는 여기 있지 말아야 한다. 너의 운명은 먼저는 무저갱이요 그 다음에는 불못이다. 그러나 내가 네게 주는 메시지를 마칠 때까지 잠시 여기에 남아있길 원한다. 그 후에라야 나는 너를 풀어주겠다. 만일 당신이 이와 같이 사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당신이 그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참소자는 감히 당신을 괴롭히지 못합니다. 메시지를 마친 다음에는 원수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탄아, 다시는 오지 말아라. 만약 다시 온다면 나는 네게 더 긴 설교를 하겠다. 형제들은 피로서만이 아니라 그들의 증거의 말로도 그를 이겼습니다. 피는 사실이요 말은 우리의 전파입니다. 피는 우리 죄들이 사함을 받고 죄졌으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사탄은 심판받았고 그의 머리는 부서졌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피를 적용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피를 적용한 후에 우리는 사탄에게 그 사실들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만일 피를 적용하고 사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는 기겁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참소하고 괴롭히고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는 참소함으로써 당신을 멸하려고 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많은 사랑스러운 이들이 여전히 마귀의 참소로 인한 파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나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참소들로 인한 결과는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수는 그의 참소에 무력하게 만드는 영향력을 통해 당신을 몰수해 버립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귀야, 내가 서 있는 곳은 나의 온전함이 아니다. 내가 서 있는 곳과 나를 덮고 있는 것은 피이다. 아직도 사탄의 참소들 아래 있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 긴 설교를 전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당신은 즉시 강건케 될 것입니다. 그들의 혼생명을 사랑치 않음으로써 또 형제들은 그들의 혼생명을 사랑치 않음으로써 원수를 이겼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사탄은 그 자신을 사람의 혼생명, 곧 사람의 자아와 연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이기려면 우리 혼생명을 사랑치 말아야 하며 오히려 그것을 미워하고 부인해야 합니다. 사내 아이를 구성하는 이기는 믿는 이들은 죽기까지 그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기꺼이 순교당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혼생명을 사랑하는 한 우리는 흙이므로 사탄의 먹이가 되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만일 우리의 혼생명, 곧 우리의 자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흙이 없으므로 사탄이 죽게 됩니다. 우리의 혼생명이 죽임을 당할 때 사탄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여자의 보다 강한 부분인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만일 당신이 사탄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는 당신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아, 심지어 네가 나를 미워한다 해도 나는 너에게 대해 죽고자 한다. 나는 나의 혼생명을 잃고자 한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나는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기꺼이 자신의 혼생명을 잃고자 한다면 사탄은 당신에 대해 달리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당신을 성가시게 하면 당신은 그에게 말씀을 전파하면 됩니다. 만일 그가 당신을 미워하면 당신은 그에 대해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잠잠할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이기는 길입니다. 고통을 겪는 여자에게서 태어남. 사내 아이는 고통을 겪는 여자에게서 곧 고통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태어납니다. 2절에서 부르짖더라는 말은 그녀가 기도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계산하게 되니 아빠서는 역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울 사내 아이를 낳기 위해 해산의 진통을 겪어왔음을 상징합니다. 망국을 다스림. 5절은 사내 아이가 장차 철장으로 망국을 목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부활한 이기는 자들인 사내 아이는 열국들 위해 그리스도의 권위를 행사할 것이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들려 올라감. 5절은 또한 사내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들려 올라갔다는 것은 휴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내 아이의 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언급된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와는 다릅니다. 대다수 믿는 이들의 휴거는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며 일곱째 나팔이 될 마지막 나팔 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사내 아이의 휴거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는 것이며 다섯째 나팔 때부터 시작되는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이 될 1260일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여자의 남은 씨. 17절에 언급된 그 여자의 남은 씨는 그 여자의 보다 약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스라엘인들과 예수의 간증을 가진 믿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인들과 보다 약한 믿는 이들은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들은 용에게 핍박을 받고 공격당할 것입니다.